내가 17살이 되자 부모님은 나를 인골 슈타트 대학에 입학시키기로 결심하셨다. 나는 지금까지 제네바 안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유학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 그로 인해 나의 출국 날짜는 일찌감치 정해졌지만 그 전에 먼저 내 인생의 첫 번째 불행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말하자면 내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징조였을지 모른다. 바로 엘리자베스가 전염성 열병에 걸린 것이다. 상태는 심각했고 위험했다. 당시 모두 어머니에게 직접적인 간병을 삼가야 한다고 말렸다. 처음에는 거듭되는 간청에 굴복하는 듯 보였지만 사랑하는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소식에 병상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간호 끝에 엘리자베스는 살아남았지만 그로부터 사흘 후 결국 어머니가 열병에 걸리셨다. 극심한 발열과 동반되는 무시무시한 증상들로 인해 의료진의 급박한 모습은 자연히 최악의 상황을 예고했다. 임종 순간까지 어머니는 강인함과 자애로운 모습을 놓지 않으셨다. 그녀는 나와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애들아, 내 가장 큰 꿈은 미래에 너희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 이렇게만 된다면 내 아버지께도 위로가 될 거야.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이제 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내가 했던 역할을 이어받아야 해. 이렇게 넘겨주게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모두 떠나보내는 일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야. 하지만 나는 기꺼이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다음 세상에서 너희를 만나길 기다릴게. 어머니는 이처럼 침착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인해 가장 소중한 인연이 끊어진 사람들의 감정, 영혼에 느껴지는 공허함, 얼굴에 드러난 절망은 애써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매일 마주하던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납득시키기도 전에 먼저 어머니의 눈에는 광채가 사라지고 친숙한 목소리도 사라져 조용하다. 이것은 첫날의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의 실체가 드러날 때 진정한 슬픔의 쓰라림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 무례한 죽음의 손은 누구에게서나 인연을 빼앗지 않는가? 왜 누구나 느끼고 느껴야 할 슬픔을 굳이 묘사할 필요가 있을까? 이처럼 슬픔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생각이 들 때가 마침내 도래한다. 비록 그것이 신성모독처럼 여겨질지라도 입가에 미소가 맴도는 순간 말이다. 나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삶의 과정을 탐구하며 살아있는 것이 행운이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 일로 인해 연기되었던 인골슈타트로의 출발일이 다시 정해졌다. 그 전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몇 주간의 휴식을 허락받았다. 상갓집을 떠나 빽빽한 삶 속으로 바로 뛰어드는 것은 조금 이른 신성모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나의 사랑스러운 엘리자베스가 어느 정도는 위로받는 모습을 본 뒤에 떠나고 싶었다. 그녀는 슬픔을 감추고 우리 모두의 위로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꾸준한 용기와 열정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며 가족들에게 헌신했다. 우리가 서로 떨어지는 것은 상상해본 적조차 없었고 이별이란 말을 꺼내는 것은 더욱 그랬다. 아침이 되자 나를 태워주기 위해 도착한 마차 앞으로 내려갔고 모두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축복하기 위해, 클레르발은 내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기 위해, 엘리자베스는 내가 후에 자주 언급하게 될 간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그곳에 있었다. 마차 의자에 몸을 던졌고 가장 우울한 감상에 젖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친근한 동료들에 둘러싸여 있던 나는 이제 혼자였다. 앞으로 대학에서 나는 친구를 만들고 나 자신을 책임져야만 한다. 내 삶은 지금까지 은둔자와 같았고 가정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했었다. 나는 내 형제들,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클레르바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처럼 오래된 친숙한 얼굴들 외에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는 전혀 부적합하다고 스스로 믿었었다. 여행을 시작할 때쯤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 진행하면서 내 영혼과 희망은 더 높이 성장했다. 지식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다. 물론 집에 있던 시절에도 종종 그랬다. 어린 시절 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문득 힘들게 느껴져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위치를 차지하기를 갈망했던 적도 있었다.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다. 길고 피곤했던 인골슈타트까지의 여행 동안 여러 성찰을 할 만한 시간을 가졌다. 마침내 도시의 높은 회색 첨탑이 나와 눈을 마주쳤다. 나는 앞으로 내 마음대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외딴 아파트로 안내받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소개서를 전달하고 몇몇 주요 교수들을 방문했다. 우연인지 아니면 악의 이끌림이었는지 내가 마지못해 아버지의 집에서 발을 떼는 순간부터 내 주변에 머물던 파괴의 천사는 나를 가장 먼저 자연철학 교수인 크램페에게 인도했다. 그는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과학의 비밀들이 깊숙이 스며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연철학과 관련된 여러 과학 분야에서 나의 수준에 대해 알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거기에 나는 부주의하게 대답해버렸고 경멸의 뉘앙스를 담아 내가 과거 스승으로 삼았던 책의 저자들이자 연금술사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교수는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공부에 시간을 쏟았는가?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크램페 교수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네는 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시스템 속에 살면서도 쓸모없는 이름들의 가르침으로 기억력에 부담만 주었구먼. 오 하느님, 자네가 탐욕스럽게 받아들였던 그 공상들이 무려 1000년이나 지나버린 귀퀴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인가? 황무지가 아니고서야 그럴 수가 있나? 자네가 살았던 곳은 대체 어디인지 궁금하군. 나는 이 계몽되고 과학적인 시대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나 파라켈수스의 제자를 찾을 것이라고는 기대해본 적이 없네. 자네 공부를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겠구만. 그렇게 말하면서 한 발 물러서더니 내가 구해야 할 자연철학을 다루는 여러 책의 목록을 적어주며 다음 주 초에 자연철학에 대한 강의가 시작된다고 말하고는 나를 돌려보냈다. 아 끝으로 그의 동료 교수인 왈드먼이 격일로 강의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실망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왜냐하면 나 역시 교수가 책망한 저자들이 쓸모없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크램페는 무뚝뚝한 목소리와 추한 얼굴을 가진 작고 쪼그라진 남자였다. 나는 어렸을 때 이미 현대 자연과학 교수들의 발견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 너무 어려서 그랬겠지만 나는 시간의 길을 따라 지식의 단계를 역행하고 최근 탐구자들의 발견을 잊혀진 연금술사들의 꿈과 교환했다. 게다가 나는 현대 자연철학의 활용을 경멸했다. 과학의 대가들이 불멸과 권력을 추구했을 때는 매우 달랐다. 그들의 견해는 비록 헛된 것이었지만 웅장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과학 지망생이었던 나의 야망은 소멸하였고 웅장한 꿈에서 현실로 돌아와야만 했다. 잉골슈타트에 거주한 후 처음 2, 3일 동안은 이런 생각 속에 살며 주변 이웃들과 알아가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다음 주가 다가오자 그 자만심에 가득 찬 크램페 교수가 말했던 왈드먼이란 인물이 생각났다. 호기심에 그가 수업하는 날에 강의실을 찾았고 이때 본 왈드먼 교수의 첫 인상은 그의 동료와는 매우 달랐다. 그는 약 50세 정도로 보였으며 자상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약간의 회색 머리카락이 그의 관자놀이를 덮고 있었지만 뒷머리는 아직 대부분 검은색이었다.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꼿꼿했으며 목소리는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감미로웠다. 그는 가장 저명한 발견자의 이름을 열렬히 발음하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화학의 역사와 다양한 개선 사항을 요약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과학의 현재 상태에 대한 피상적인 관점을 취하며 많은 기본 용어를 설명했다. 몇 가지 예비 실험을 한 후 이어진 그의 현대 과학에 대한 논평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이 고대 과학 선생들은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지식인들은 거의 약속이라는 것을 하지 않죠. 그들은 금속이 변환될 수 없으며 생명의 비약은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흙을 만지거나 현미경이나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은 이들은 실제로 기적을 행하고 있죠.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와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성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새롭고 거의 무한한 힘을 얻었죠. 그들은 하늘의 천둥을 재현하고 지진을 흉내낼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신의 그림자로 조롱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나를 파멸시키게 될 이 교수의 논평은 차라리 운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내 존재의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다양한 열쇠가 하나씩 건드려진 날이었다. 내 마음은 곧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개념, 하나의 목적으로 가득 찼다. 프랑켄슈타인의 영혼은 이렇게 외쳤다. 나는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성취할 것이다. 나는 이미 알려진 단계를 밟아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미지의 힘을 탐구하며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창조의 신비를 세상에 보일 것이다. 나는 그날 밤 눈을 감지 못했다. 내 내면은 반란과 혼란의 상태였다. 곧 질서가 잡힐 거로 생각했지만 그럴 만한 힘이 없었다. 그렇게 아침이 다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얼마 후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어제 들었던 이야기와 생각들이 모두 꿈 같았다. 고대 연구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믿었던 과학에 전념하겠다는 결심만이 남아있었다. 같은 날 나는 왈드먼 교수를 방문했다. 그의 집은 호의와 친절로 날 맞이했다. 강의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어떤 위엄이 있었기 때문에 사적인 자리에서 그의 매너는 훨씬 온화하고 매력적이었다. 나는 그에게 동료 교수인 크램페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내가 해왔던 연구에 관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고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와 파라켈수스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크램프가 보여주었던 경멸은 볼 수 없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현대 철학자들이 지식의 기초 대부분에 대해 빚을 지고 있는 인물들이라네. 이름을 부여하고 밝혀낸 사실들을 연결하고 분류하고 정리하여 남겨두었지. 천재들의 노력은 혹여 잘못된 결과더라도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확실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네. 나는 그의 말을 가감없이 들었고 그의 강의가 현대 화학자들에 대한 나의 편견을 없애주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내가 구해야 할 책들에 관해 그의 조언을 구했고 왈드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제자를 얻게 되어 기쁘군. 만약 자네의 노력이 지닌 재능만큼 이루어진다면 성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네. 화학은 가장 큰 발전이 있었고 더 많은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철학의 한 분야지만 그렇다고 과학의 다른 분야를 소홀히 할 수는 없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실험주의자가 될 뿐이지. 자네의 바람이 진정한 과학인이 되는 것이라면 수학을 포함한 자연철학의 모든 분야를 공부하길 조언하고 싶네. 왈드먼 교수는 나를 실험실로 데려가 다양한 기계의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내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무엇을 가져와야 할지 지시하고 기계를 망가뜨리지 않을 만큼 과학 지식이 충분히 발전했을 때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는 내가 요청한 책들의 목록을 정리해 주었고 이를 받은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내 미래의 운명을 결정지은 기억에 남는 하루가 끝났다.